기도 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두시고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작은 믿음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예배의 단 금요 기도회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여한 자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고 여기에 모인 이들 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 말씀을 사랑하며 함께 주님 온라인으로 참여한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후에 주님 또 말씀을 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모인 이곳에 또 각 심령들 속에 함께 하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할 힘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고 또 모두들 참여한 자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만 짧은 몇 절을 좀 생각해 봅시다. 등불의 비유와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온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6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평상 덜어 쓰는 날이긴 하지만 침상쯤 하면 어떨 침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평상은 꼭 침상이 아니라도 뜰에다가 이렇게 놓는 그런 그런 앉는 그런 그것도 평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침상 그런 단어라고 보입니다. 거기서 물론 누워서 자기도 하고 또 앉아서 담소를 하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은 등잔대 혹은 등잔거리입니다. 등불을 거는 데죠. 또 혹은 올려놓는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등경이라는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등경 위에 두나니 등잔대 위에 혹은 등잔거리에 걸어두나니 이런 뜻이겠죠.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등불을 켜가지고는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 없고 침대 밑에다가 감춰놓는 사람이 없죠. 침상 밑에다가 등불은 등잔거리에 걸어놓고 그래야 온 방에 비치는 법이죠. 여기에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다. 시편 119편 105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다. 빛에다 비유했습니다. 빛은 어두운 세계를 밝히는 유익을 줍니다. 밤에 빛이 꼭 필요하듯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 말씀은 빛과 같아서 말씀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부도덕의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죠. 어두움이란 말은 무지하다는 말이고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고 또 슬픔과 죽음의 그늘진 가운데 있다는 뜻이 다 되게 되죠.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이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야 하겠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이 밤에도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책도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빛이 우리 속에 비쳤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빛이 비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죠. 세상에는 많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택자들의 수가 물론 그 수는 많지만은 비교해 보면 불택자들보다 비택자들보다 택자들의 수가 아주 적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참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전도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주께로 돌아온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택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낙심하지 말고 전도는 열심히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되 택자들이 돌아올 줄 알고 전도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예수 믿자고 암만 얘기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그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은혜 주신 표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은혜받은 자고 그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몇 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큰 시험의 바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시험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에서 넘어지면 아, 저 사람이 저 정도의 사람, 저 정도의 믿음 이러구나. 그러나 이 시험의 바람을 잘 통과하면 아, 참 진실한 믿음 이러구나. 우리가 좀 알게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빛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빛을 반사하는 내가 받은 빛을 내가 받은 지식 내가 받은 의 내가 받은 기쁨 내가 받은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달하는 나누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하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을 주는 빛이고 성도는 그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17절 보십시다. 이는 원문에 이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없음이니라. 이는 없음이니라. 없음이니라. 자,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빛은 비추어야 된다. 비추어야 되는 게 빛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책상 속에 잘 모셔놓고 보자기 속에 쌓아놓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은 비추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되죠.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또 성경적 설교를 많이 들어보세요 하고 설교를 성경을 우리가 전달해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몇몇 사람들을 위하여 은밀히 전해지는 내용이 아니고 기독교는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비밀하게 저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이 성경 공부하는 거 밖에 절대로 나가게 하지 마세요. 그 이상한 이단 종파들이 그런 것 하죠. 신천지 같은 데서 그런 일이에요. 요 공부한 건 절대로 다른 데서 발설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다닌다는 말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단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매우 공개적입니다. 우리의 전하는 내용은 다 공개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다 공개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게. 그래서 은밀하게 비전, 비밀하게 전하는 비전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치는 공개된 내용이고 그래야 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빛이지. 그래야 빛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빛이겠습니까? 보배로운 진리를 짓밟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해졌고 가르쳐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공회에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제사장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그랬죠. 예수님은 은밀하게 쉬쉬 우리 아무개만 꼭 알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모르게 해 그러지 않고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같은 때는 정말 그렇죠.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설교가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 또 그런 걸 하는 법도 몰랐던 일을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어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유튜브나 또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조그만 카드 같은 걸 꽂아가지고 직접 그 방송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 돈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 자료가 뭐 싼 거부터 비싼 거가 있지만은 몇십만 원 들지 않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모두에게 이제는 다 공개돼 버려요. 전에도 홈페이지라는 게 있었지만은 이제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실시간 우리가 모든 설교가 돼 버렸어요. 다 공개되고 있어요. 조심스럽죠. 제가 공개될 때 잘못된 말을 하면 그것이 다 이제는 잘못된 말하고 나서 지울 수도 없어요. 이미 공개되면은 그거를 사람들이 듣고 다 그것을 채집해서 그걸 또 내려받는다 그러죠. 내려받아 놓으면은 그것은 어딘가는 저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운다고 지워지는 것도 아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우 공개된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전파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주신 교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장차 온 세상에 알려져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 성경의 진리를 땅 끝까지 널리 전파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계승계승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내가 좀 알지 그래 그 말씀이지 아는 내용은 또 가족들에게도 기회 있으면 전하고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기회를 가져서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또 두루 얘기해서 모두들이 그 말씀을 다 나눌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가장 큰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사람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모든 사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택자들만 구원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들에게 널리 공개되고 있습니다. 공개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택자들만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18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는 또 이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잘 나오는데 이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빼앗길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니까 이는 빼앗길 것임이니라. 이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길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주께로부터 듣고 배운 말씀의 내용과 그 참됨을 이해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간절히 삼가라. 조심해서 살펴서 아 정말 그렇구나 깨닫고 그것을 꼭 붙드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빠져나간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흘러 떠내려가 버리지 않도록 양쪽 귀로 다 듣고 마음에 간직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이쪽 귀 듣고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딱 들어오면 꼭꼭 마음에 내가 붙들어야 하겠다. 있는 자 없는 자 이런 표현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라. 예, 있는 자 없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그 말씀을 행함에 관계된다고 봅니다. 있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있는 자죠. 지식, 믿음, 실천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믿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그래서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실천이 있으면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더 지식을, 더 굳건한 믿음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알고 또 없는 자는 곧 지식과 믿음과 행함이 없는 자이니까 지식과 믿음과 행함이 없는 자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던 것조차도 뭐가 좀 있다, 내가 뭐 꽤 알지, 또 그래 생각했던 것조차도 다 빼앗길 것이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 당신이 가진 지식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않는가, 행위의 열매는 있는가, 당신의 삶에 어떤 열매라는 것이 있는가, 그 열매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다 빼앗겨버리고 말 것이 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한 열매, 삶의 행실의 열매들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생은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 세월이 흘러가는데 일생이 이제 언젠가는 끝납니다. 인간이 참 그렇겠죠. 어릴 때부터 어린 때에 우리 아들도 어릴 때에 그 끼뚱끼뚱하면서 거들 어린 때가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새 딸의 아빠가 돼서 이제는 40대가 넘어가 버리니까 와,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듯이 그저 다 모두가 그렇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교회 직원들도 보면 다 저음처만 70이 넘은 게 아니라 직원들도 40대에 다 같이 봉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어떤 사람은 십몇 년, 어떤 사람은 1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50대, 60을 바라보는 그런 세월이 됐구나.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한 지식만 가져서는 안 되고 바로 알고 믿고 행하는 지식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자죠. 있는 자, 빼앗기지 않는 있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9절 보십시다. 예수의 모친과 예수님의 모친과, 우리 옛날에는 예수를 그냥 예수 번역을 많이 하고 찬송가도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 번역하면 다 예수님, 바른 번역 성경은 예수님 그렇게 많이 했더군요. 예수님, 예수님의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죠. 우리가 아버지 이름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냥 다 부를, 서양 사람도 좀 나이 든 사람을 이름을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언니 동생 정도는 그냥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너무 이렇게 층을 따지진 않는데, 선후배를 따지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렇게 부르기가 조금 그렇죠. 예수님, 예수께서,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예수의 모친, 예수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자, 그 동생들은 예수님의 친동생을 가르친다고, 친동생들을 가르친다고 봅니다. 천주교 학자들은, 천주교인들은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 다른 자녀들을 낳지 않았고, 그렇게 보죠. 마리아의 평생 처녀성,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자녀가 없다 그래야 평생 처녀가 되겠죠.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그 동생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니고 사촌들이다. 사촌들을 가르친다.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하지만은 그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주장입니다. 물론 성경에 동생이라는 말과 친척이라는 말을 공유할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경우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맏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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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1장 25절 전통 본문에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우리 본문에도 맏아들, 맏아들이 뭡니까? 맏아들은 둘째, 셋째가 있을 때 맏아들 그렇지. 하나만 있으면 맏아들이 아니죠. 그냥 외아들이죠. 하나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맏아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두 번 나오죠. 또 그의 동생들의 이름까지 이름이 야고보, 유다, 뭐 요셉 그런 이름들이 열거돼 있습니다. 아니 복음서들이 성경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된 지면의 책이지요. 성경에 많은 내용들을 쓸 게 있지만은 줄이고 줄여서 꼭 필요한 것만 쓰는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제한된 지면에 그의 사촌 동생의 이름을 왜 쓰고 있습니까? 사촌 동생들의 이름까지 쓸 정도로 여유롭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매우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주장을 천주교는 성경에 없는 마리아의 평생 처녀성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보입니다. 매우 부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여기에 동생, 친동생이 아니고 사촌이니 어떻게 하는 해석이 말이죠. 20절 보십시다.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어떤 이가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모친과 동생들에게 자연스럽지 모친과 또 무슨 사촌 동생들이 말이 되질 않죠. 모친과 동생들이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적 가족들을 더 중시하신 것이죠. 육신의 가족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도 못한 자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런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믿는 가족들은 자녀들이 먼저 자신들의 부모는 자기가 돌봐야 돼요. 그거를 나라가 책임지게 나라에서 무슨 뭐 이상한 기초수급 만들어가지고 나라에 돈 가서 갖다 아니 기초수급 할 게 따로 있지. 당신 가난한 집이요? 집도 있고 돈도 월세도 나오면서 기초수급이라니. 나라를 그런 식으로 나라 돈을 빼먹으면은 너도 나도 빼먹으면 나라가 파산하지. 그건 애국하는 게 아니고 매국이다, 매국.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믿는 이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나라가 발전하지. 너도 나도 자기가 나라 돈 세금을 공짜로 생각하고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 참 많아요. 무슨 뭐 유공자 해가지고 갖다 붙여서 당신 거기 무슨 유공자인데 거기서 무슨 공로를 세웠는데 거기에 불확실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다 세워서 돈 타먹는 것을 그거를 자랑입니까? 수치라고 생각해야지. 그것이 애국입니까? 매국이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가족을 돌보는 것은 자기들 가족들의 몫이에요. 남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요. 교회에다 짐을 지우지도 말아요. 교회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 어려움은 돕지요. 교회가 힘이 있으면 도와야 되지만은 아무나 그렇게 막 돕는 것은 아니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지금 빚이 얼마나 엄청나고 있는데 나라에게 모든 짐을 다 지우고 안 하면은 다 뭐 데모나 하면은 됩니까? 다 가서 머리 싸매고 무슨 뭐 그런 시위만 하면은 돈이 나옵니까? 그 제 살 깎아먹기 이거 아닙니까? 그 돈 타내봐야 제사를 깎아먹으면 그 나중에 빚을 다 지면 누가 지는데요? 당신 아들들 때에 다 지는 거야. 당신 아들, 딸들이 나중에 짊어지는 빚이라고 그게. 지금 당신이 타먹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라를 망치는 그런 일입니다. 나라 망치는 일은 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가족을 돌보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지만은 우리는 내 가족, 내 식구라는 육신적 가족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 지금 말씀을 그것을 넘어서 온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대한 가족 개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 얻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큰 가족입니다. 대가족이죠, 진짜. 영원한 또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가족이지만은 죽은 후에도 가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죽은 후에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 형제가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예, 그들이 나처럼 지옥에 생겼으니 그들 좀 구원하면 좋겠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은 지옥 갈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영원한 가족이 아닙니다. 땅 위에 있는 동안 가족이고 땅 위에 있는 동안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 형이고 동생이지 죽은 후에는 한 사람은 천국이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데 무슨 거기에 가족입니까? 없습니다. 가족이 아닐 것입니다. 가족은, 영원한 가족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 주 안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 곧 예수님의 모친이고 형제요 자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빛의 비유를,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고 예수님의 모친과 또 동생들의 방문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까 부른 찬송가는 말씀에 대한 찬송 몇 개 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몇 가지 성격을 교훈한다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여기에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했다고 설명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가장 성경의 대표적인 한 구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입니다. 이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인생의 갈 길을 보이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지시하는 빛입니다. 그것은 지식과 의와 기쁨과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무지와 죄와 슬픔과 죽음에서, 이 세상은 무지와 슬픔과 죄와 죽음의 세상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지식과 의와 기쁨과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것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이 빛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비친 줄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게 지금도 방황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알고 오늘도 육신은 피곤하지, 하루 종일 일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또 아내들도 집안일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집안일도 노동인데 다 우리가 수고로운 세상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금요일 밤에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요새는 온라인이 있으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집에서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원근 각지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멀리서는 일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길이 막힙니까 이 시간에. 또 상도동에 자녀들 집에 갔었다가 여기 오는 길이 통 막혀서 한 시간은 걸릴지도 모르는 길일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열심이고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빛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비쳤고 이 빛을 달처럼 반사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공개적이다고 말씀을 아까 주님 말씀에 그랬죠. 은밀하게 너희만 들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이거는 비전이다. 몇몇 사람들 이 노트 여기 필기해 또 하지 마. 이 필기 안 갖고 다른 사람에게 그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무슨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아, 녹음도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 그렇지 않고 지금은 우리가 아예 실시간으로 다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 모두가 다 그냥 저장이 돼버리고 우리 홈페이지 서버에도 다 저장이 돼가지고 이제는 서버는 얼추도 화면이 깨끗하고 유튜브는 조금 떨어지고 유튜브도 보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 유튜브를 누르면 화면이 좀 흐린 화면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스마트폰을 딱 손가락 누르면 설정이 나오고 설정을 보면 화면에 그 화면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게 나와요. 보통 아주 나쁜 140 하면 흐려요. 그러나 420, 720 그거를 딱 설정을 눌러주면 화면이 깨끗해져요. 물론 이제 배터리가 빨리 들어서 충전을 자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화면을 깨끗하게 해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되고 있는 그런 공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은밀히 전달해지는 내용이 아니고 만인들을 위해 공개된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모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책입니다. 열려진 책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경 온 이 세상의 모든 언어의 성경을 다 우리가 접촉할 수 있습니다. 다 링크라고 그러죠. 연결해 놨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영어뿐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 어디든지 헬라어가 그리스어지만은 어느 나라 언어든지 다 거기에 뭐냐면 그렇게 다 사람들이 열심으로 만들어서 다 그런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 돈 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 듣는데도 돈을 받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돈 받아야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만드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안 하는데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는데 그거 갖고 장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장사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는 나가서 다른 데 장사해서 돈을 버는 거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서 이문을 붙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성경은 열려진 책이고 교회가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할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적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있는 자 없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자 그 말씀을 믿고 그 지식 가지고 알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막연한 이론이나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믿고 실천하는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런 표현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행위구원처럼 그러나 행위구원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이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행위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열매를 맺다가 천국 가는 것을 보이는 행위는 증거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보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적이다. 여기에 주께서는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말씀을 행할 때에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믿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말씀이다. 와, 말씀은 교회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죠. 와, 교회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자매들이죠. 생각해 보면 신약교회는 참 사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서 우리가 너무 우정해서 그렇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주의 피 흘려 사신 참 형제자매요 모친이요 동생들이고 나의 모든 가족들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몇십 년 가족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입니다. 세상의 가족보다 나의 육신의 가족보다 저 진짜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아까 말했죠. 세상에 사는 동안만 가족이고 죽은 후에는 가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육신의 가족에게 전도해서 예,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육신의 관계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교회의 교우는 영원한 교제, 교회적 교제는 영원한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널리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어두운 세상의 빛이 그것이 곧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밀하지 않고 공개적이다. 다 드러나 있다. 누구든지 아무나 오게, 아무나 듣게, 아무나 읽어보게, 아무나 연구하고 깨달아보게 다 공개되어 있고 또 이 말씀은 실천적이다. 믿고 실천해야 있는 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빼앗기고 말 것이다. 가진 것 같이 생각하는 것도 그 지식도 그 믿음도 어느 날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적이다.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때에 우리는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몇 가지 성격을 주님이여 다시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믿고 실천해서 널리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참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을 땅 위에서도 우리가 조금 느끼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시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